웨스트민스터 대율리 문답 137문입니다. 제7계명은 무엇인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이다. 그렇습니다. 간음이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죄악을 가리킵니다. 부부라는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모든 죄악이 모두 간음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일,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일 모두가 간음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간음에 대한 정의를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확대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의 제도는 기원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런 말씀들이 결혼 제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는 혼자 살아도 성적인 욕구에 관해서 불편함이 없을 만큼 통제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한 번뿐인 인생 속에 내가 주의 일에 전념하겠다. 이런 구별된 마음, 경건한 마음,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진 자를 우리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로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런 자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혼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세우신 법과 제도입니다.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제도, 신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리거나 임의로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살면서 여자가 여자와 살면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기능적인 형태의 그릇된 조합과 구성입니다. 그렇게는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가정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법입니다. 부부는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관계의 장치입니다. 그들은 서로 도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도울 준비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기적인 사람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결혼하면 둘 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도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들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의 거룩한 목적을 지향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자와는 부부가 될 수 없다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정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서로 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 부부의 대의입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복된 구성원들을 생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올바로 구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통해 가정을 보호하도록 조치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허락하신 성이 부부라는 이름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부부가 된 자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책임과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결국 모든 불행과 고통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가늠 이 7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고 이어서 138문으로 넘어갑니다. 138문. 그럼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각기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온 몸과 마음, 애정, 말, 행동에 있어서 정절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감정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정절을, 우리의 순결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자기의 순결을 자해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 사랑의 감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결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제는 학교를 통해서 노골적인 그릇된 성교육을 받게 되므로 성에 대해서 아주 일찍 눈을 뜨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예민한 성적인 주제에 일찍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성적 범죄가 일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이 음란한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음란한 것으로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음란한 것에 노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로부터 철저하게 보고 듣는 것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육은 망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태블릿을 주고 이것으로 학습을 하게 만드는 이 미친 짓들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이가 태블릿을 통해서 학습만 합니까? 이것을 수단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즐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못하는 거죠.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 성적인 것에 일찍 눈이 뜰수록 성적인 죄악에 대한 치명적인 유혹은 더 일찍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음행은 그래서 성경이 피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음란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농담이나 음란한 말들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저질러야만 음행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미 음란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에서 음란한 것이 머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늘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 마귀가 음란한 것으로 덫을 놓으면 그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예 우리 눈앞에 사라져야 마음에서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정절과 순결을 지키는 일은 이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순결까지도 보존해 주는 것이 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까지도 우리는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이미 성에 대해서 해방된 자유분방한 사회를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에 대한 억압을 인권에 대한 인간 본능에 대한 억압이라고 규정하고 성적인 모든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내용 가운데는 미성년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권입니까?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하고 학교를 다녀도 이것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파괴시키고 망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금 교육이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우리나라의 이 교육 제도가. 성은 개인의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고 성적인 모든 일에는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옵니다. 이 시대 모든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사상을 담아서 인간들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에 오염된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사상과 정신과 철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통제불능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에 누가 순결을 지킵니까? 누가 혼전 순결을 지킵니까? 개나 주라 그러고 그냥 다 즐기는 거죠. 애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제7계명은 이어서 눈과 기타 모든 감각기관에 대해서 방심치 않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대규리가 설명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지금 온통 외설적인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 게임에 있어서까지 음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삼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죄악단 것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이것은 우리 영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그 잔상이 남게 된단 말이에요. 잔상이. 그 마음에 남겨진 잔상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고 우리의 생각에 착상이 됩니다. 즐기고 싶다. 맛보고 싶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음란한 것에 중독이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도 이러한 음란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사춘기를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이 음란한 모든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목사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죠. 수준 높은 문화를 경험시켜라. 수준 높은 문화를. 응?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고 어릴 때부터 좋은 음악, 수준 높은 음악,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책이나 명화나 어떤 이런 아주 감명 깊은 영화 이런 것들을 보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이 깊은 경건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들을 적극 추구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주로 뭘 보고 듣고 즐기는지에 대해서 예수 있는 부모님들께서 촉각을 세우고 이것을 지도하고 감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저 기숙사 있는 학교에 보내는 거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뭘 하고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누구하고 뭘 하는지를 누가 그걸 감독할 거예요? 기숙사 사감이 감독을 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합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악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영혼을 채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녀들이 벗을 삼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아이 주변에 9명, 10명의 친구들이 다 경건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요즘 학교 상황이 그래요? 아이들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 손들어 그러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요즘 학교가요. 군대도 마찬가지. 이제는 군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군인 중에 예수 믿는 군인이 있어야 주를 예배를 드리죠. 교회를 오는 군인이 아무도 없는데 옛날에는 초코파이를 주니까 교회를 갔지. 요즘에는 월급이 두둑하게 나오는데 뭐하러 교회 가서 저 초코파이를 얻어 먹습니까? PX 가서 저 월급이 몇 백만 원인데 다 좋은 거 사 먹지. 이제 그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착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도 그 틈에서 착하게 자라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 아이가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이제는 거룩한 왕따를 각오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더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세상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경건한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배양시키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성경 읽고,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깊이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부모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러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가치에 몰입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악한 것이, 음란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서 경건의 진력함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7계명이 이어서 요구하는 의무는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라. 순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자들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 자들과 교제를 하고 그런 이성과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 자신이 순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자신이 그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어떻게 돼?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친구를 사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와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을 피하려면 음란하지 않은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자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대의 애인이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없는 남자라면 당신을 절대로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음담 패설을 즐기는 친구 끊으십시오.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자 여러분들의 친구로 곁에 두지 마십시오. 먹을 가까이 하고서야 어찌 거머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과 단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고요. 오늘날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정립된 대유리문답에서 7계명을 설명하면서 여성들의 복장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여성들의 복장이 문제가 되지도 않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옷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유분방한 사람인지 단정한 사람인지는 그가 입은 옷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뭐 누구는 안 불편합니까? 그런데도 주일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양복을 입고 옵니다. 청바지에 슬리퍼 끌고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얽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사람답게 자기 옷차림부터, 몸가짐부터 그렇게 구별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반항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 같은 소리 옷을 입는다. 남자가 여자같이 머리를 기른다. 모두 그 내면의 성향이나 옷이나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이에요. 자유분방한 반항적인 기질. 다 드러난단 말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힙합 바지를 입고 찢어진 옷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세속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아이 교회도 꼰대들이 많아가지고 못 다니겠어 이런 소리 나는 거죠. 요즘은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는 것도 민망한 일인데 길거리에 그런 옷을 입고 여성들이 돌아다닙니다. 온몸에 자극적인 타투를 하고 자랑스럽게 그걸 드러내면서 거리를 활보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걸 지적하면 꼰대, 골질이 되는 이런 악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무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시대의 퇴폐적인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분위기에 부하내동하면서 휩쓸리는 그 영적인 무지함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복장을 단정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과 타인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옷차림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자극시킨다? 금해될 일이죠. 금해될 일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운동복을 입고 오지를 않나,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오지를 않나, 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고가 자유분방하니까. Why not? 하는 거죠. 자유분방을 지향하는 방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는 결혼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물론 결혼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뭐 혼자 하고 싶다 그래서 혼자 결혼할 수 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품위 있는 외모, 매력적인 성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도록 잘 훈련받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답게 준비된 자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결혼입니다. 그렇게 독신도 은사이듯 결혼도 단순한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오늘날 젊은 기독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분히 이에 관해 교육해왔고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짝을 만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결혼하지 않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디 아름다운 결혼을 하라고 목사는 오늘도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금욕이 가능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을 지체들을 잘 섬기는 일에 정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이고 독신으로 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독신 은사는. 그러므로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 금욕적인 이유에서 결혼을 금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의 삶에서 성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결혼하고 연합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을 결혼 생활 내내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부는 결국 인간의 타락과 부패한 성품,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갈등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사명이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모든 부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부부가 된 자들은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해야 된다고 대규리는 7개 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된 자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그 핵심은 언제나 두 부부가 두 사람끼리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부부로서 이제는 둘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직업적 그리고 신앙적 소명과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연합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이 두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 이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두 사람과 그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대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고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노력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래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부부 사이는 틈이 없어야 합니다. 틈이. 그러하기에 부부가 다툼이 있을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했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 외에는 각방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부는 정서적으로 틈이 생길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다른 이성의 유혹에 무너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그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온전한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만이 모든 경우의 부정과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각방을 쓰거나 서로 외면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연합하게 하신 그 관계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리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면 언제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 부부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파멸의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부부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을 때만 부부는 그 사랑을 지키고 더 주님 안에서 행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모든 삶의 모든 쾌락의 추구가 모든 관계의 위기와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그 가정이 결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